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혁명을 위한 촛불을 밝히고 있을 때도 베르사유에서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참 눈치도 없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때 루이 16세는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귀찮은 대신들을 내쫓았으니까 이제 조용해지겠지. 곧 사냥을 할 수 있게 되겠지. 잘하면 내일이라도 갈 수 있게 되겠지.
네, 머릿속엔 온통 사냥 생각뿐이었다고 그래요.
아이고, 왕이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어요. 왕비는 왕비대로, 왕은 왕대로 참 답답하죠. 그러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요.
루이 16세가 자고 있을 때 신하가 바스티유 습격 사건을 알리려고 급히 뛰어와서 루이 16세를 깨웠습니다.
전하, 바스티유가 습격을 받고 사령관이 피살되었습니다.
폭동이겠지.
아닙니다, 폐하. 혁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희극인 권진영입니다.
희극인?
이제 희극인이라고 하려고요. 예, 희극인이 왠지 느낌 빡 오더라고요. 어쨌든 첫 곡은 영화 레미제라블 OST 중에서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듣고 오셨습니다.
혁명의 불이 밝혀지던 그 순간에도 루이 16세는 그저 단순한 폭동이겠거니 여깁니다. 그 네. 뒤로 혁명의 물살이 거세질수록 루이 16세의 무능함은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이런 남편하고 사는 마리 앙뚜아네트도 참 답답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왕비로서 잘한 게 없다지만 이런 시국에 남편을 믿고 뭘 믿고 남편이 그 사태를 잘 수습하시길 바랄 텐데 하는 걸 보니 너무 못 믿어요.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네.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쵸.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고 용기가 없을까?
아이고.
뭘 안 해, 이 사람은. 루이 16세는.
그러니까.
사태 파악도 못 하고. 하여간 이런 부부들이 프랑스의 마지막 왕과 왕비가 됐으니까.
아이고.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요.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마리 앙뚜아네트 베르사유 장미 낭독을 위해서요. 한미리 씨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미리입니다.
한미리 씨 어디 사세요?
저요?
네.
저는 여기 강남에.
강남에 강남 여자
강남 장미 나오셨어요. 베르사유의 중미유가 아니라
네. 미리 강남 스타일이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루이 16세 같은 남편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친한 오빠로라도 싫어요.
친한 오빠 말 섞기가 싫구나.
너무
저는 솔직히 이런 남자 같으면은 손찌검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손찌검까지?
근데 그러니까. 보통은 조금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도 네네.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면 그래도 결단력을 발휘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한결같죠?
네.
한결같이 굉장히 우유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김용배님이 4시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람
마리 앙뚜아네트 하셨는데 고전일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일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하신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일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 주제들입니다. 오늘 사연 주제는 요즘 내가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아, 이거 좋네요.
먹고 살기 어려웠던 프랑스 시민들은 빵을 달라면서 혁명의 깃발을 들었어요. 너무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세금을 깎아달라든지 무슨 뭐 월급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이 한마디가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어요.
네.
요즘 외치고 싶은 게 있다면 뭐예요?
맑은 공기를 달라!
왜요, 또?
목이 너무 안 좋아져. 여기 미세먼지가 많은가 봐.
맞아.
많이 아파.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물 많이 먹어요.
물 많이 먹어야 돼.
미리 씨는?
저는 달라 말고, 그만 좀 달라.
뭘?
청첩장.
맞죠. 성가셔. 어저께도 그 사장님 나빠요 하셨던 분 있죠.
네.
전화 오셨더라고요.
블랑카.
1년만, 한 2년 만에 전화해서, 저 장가 가요. 그래, 얼른 가. 그래, 관심 없었어. 얼른 가. 꼭 와주세요.
아니, 막 이러던데. 4월이 네, 지금 시즌이잖아요. 네. 매주 아주. 매일 거의 매일같이 지금 매일은 아니지만 한 2, 3일 한 번씩 지금
그만 달라 청첩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리 신은 주세요. 청첩장 나오면. 투정 안 버리고 가겠습니다.
요즘 내가 외치고 싶은 것. 반디 50원의 이름 문자 샵 1045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루이 16세는요. 제3신분의 평민들로 구성된 국민의회를 해산시켰죠. 그러자 1789년 6월 20일 프랑스에서 제3신분 평민의원들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곳에 모여 헌법 제정을 목적으로 국민의회의 해산을 거부했는데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근데 그냥 들어보신 별거 아니거든요.
이곳에서 고기가 나오면
이곳에서의 서약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아이스링크, 2번 테니스 코트. 정말 쉽죠? 네. 얼마예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마리 앙뚜아네트 베르사유 장미를 읽어볼 텐데요. 어제까지 줄거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정략적인 계략에 의해서 만 15세의 마리 앙뚜아네트는 루이 16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철없는 소녀에 불과했죠.
네.
루이 15세가 서거하고 나자 이제 루이 16세가 왕으로 올라서게 되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하루아침에 왕세자비에서 왕비의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철이 없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매일 추구했던 것은 쾌락과 패션뿐이었죠.
아, 그렇죠. 네.
이때 당시 프랑스는 많은 국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던 왕과와 귀족들은 백성들의 외침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결국 혁명까지 일어나게 됐고요. 이제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는 크나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이래저래 해서 혁명이 일어나죠. 네. 마리 앙뚜아네트의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달아납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으니까요. 왕비가 그렇게 아꼈던 폴리냐크 백작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비의 패거리들이 모두 다 달아나고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스스로 마리 앙뚜아네트의 곁으로 다가와 역사 속에 발을 들여놓았던 인물이 있죠. 그 이름은 한스 악셀 폼 페르센입니다.
네, 페르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페르센.
혁명 일어나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거봐요. 맑은 공기를 주세요.
그래야겠네요. 예.
네.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루이 16세의 친동생들도 다 도망갔거든요.
아.
외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네.
이 루이 16세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없었고
그렇군요.
그렇게 마리 앙뚜아네트가 감싸주고 돈도 주고 지위도 줬던
퍼졌잖아요.
폴리니아크 백작 부인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어요.
와.
자, 이렇게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나타나는 법인데
네.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스웨덴의 엄친아 페르센 남작이 딱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오페라 무도회에서 그 가면 무도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네네.
원래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먼저 페르센한테 대시를 했고 페르센 역시 마리한테 반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 18살 피 끓는 청춘의 왕세자비가 페르센을 처음 만나서 사랑의 눈을 떴는데
네.
왕비가 되고 나서는요 페르센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아.
돌아가서 이대로 끝났다면 마리와 페르센 두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으로만 남았겠죠?
제2마 4년 뒤인 1788년에 페르센은 다시 프랑스로 왔다.
내 아들 페르센, 너도 이제 22살이 됐으니 가서 부유한 며느리를 구해오너라. 런던의 레이알 집안의 딸이나 제네바 은행가의 딸 네케르 양은 어떠냐?
그러나 페르센은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도착하자마자 그 젊은이는 멋지게 차려입고서 궁중에 나타났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기억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외국의 청년을 무관심하게 쳐다보았다. 오직 왕비만이 그를 보고는 반가운 기색을 보였다.
어머, 우리 오래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죠?
왕비는 이 아름다운 북유럽의 기사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관심은 짚불처럼 타올랐다.
페르센, 당신을 일요일 카드놀이에 초대하고 싶어요. 와주실 거죠? 페르센, 왜 일요일 카드놀이에 오지 않았죠?
아, 제가 아련을 하지 않는 날에 왔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어머, 그래요? 미안하군요.
괴테의 말을 인용하면 이것은 청년에 대한 끔찍한 총애가 아닐 수 없다. 7년 동안 로앙 추기경의 인사도 받지 않았고 4년 동안 마담 뒤바리에게 고개 한번 까딱하지 않았던 거만한 여자가 베르사유에 한 차례 헛걸음을 했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귀족에게 사과를 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페르센이 왕비의 놀이 모임에 갔을 때였다.
당신에게 제복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고 싶군요. 고향에서 입었던 제복을 입고 베르사유로 와줄 수 있나요?
괴테의 희곡 제목처럼 이것이야말로 연인의 변덕이었다. 물론 미남 악셀은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오래전부터의 연극이 이제 다시 시작된 셈이었다. 왕비로서는 정말 위험한 게임이 아닐 수 없었다. 궁중에 아르고스 청계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전보다 더 조심해야만 했다. 이제 그녀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18살의 왕세자비가 아니라 프랑스 왕비인 까닭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피는 끓고 있었다. 아름답게 활짝 피어있는 이 섬세한 여자가 배불뚝이 남편과 젊고 아름다운 애인을 비교할 때 무엇을 느꼈을까?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처음으로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 그녀는 애교와 상기된 얼굴과 당황한 태도로 페르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모든 호기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출시켰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녀의 인간적인 따뜻한 성격 때문에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숨기지 못하는 천성 때문에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있지, 나는 페르센이 입궐하자마자 왕비가 달콤한 경악 가운데 전율하는 걸 봤다니까.
소문이 나돌고 온 궁정이 떠들어댔다. 왕의 측근들에게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세계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모두들 음탕한 얼굴로 왕비가 그를 정부로서 맞아들일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언제 그렇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수긍됐다.
페르센이 젊은 왕비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어서 그가 용기만 있다면, 또 뭐 경박하기만 하다면 왕비의 최후의 총애를 차지할 수 있을걸?
그러나 페르센은 스웨덴인이었고 진짜 남자였으며 절도 있는 인간이었다. 북유럽 인간들에게는 강한 낭만적인 경향이 조용하고 냉철한 이성과 어울려 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당장에 간파했다. 왕비가 자기를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다. 남자 쪽에서도 젊고 매혹적인 여자를 사랑하고 존경했다.
나의 감정적인 취약점 때문에 왕비를 쓸데없이 소문의 대상으로 만드는 건 옳은 일이 아니야. 공개적으로 사랑을 한다면 이건 틀림없이 스킨들감이야. 플라토닉한 총애만으로도 벌써 마리 앙뚜아네트는 비난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사랑에 빠진 젊고 아름다운 여자로부터 냉정하게 돌아서서 요셉 역이나 하기에는 페르센의 피는 너무나도 뜨거웠고 젊었다. 결국 이 훌륭한 청년은 그런 미묘한 처지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을 취했는데 그것은 자기와 위험한 여자 사이에 수천 킬로미터라는 거리를 두도록 한 것이었다.
군대에 들어가서 라파이에트의 부관이 되어 미국으로 떠나자. 실마리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엉켜 비극으로 발전하기 전에 그 실을 끊어야겠어.
조시 그로반이 부른 브로큰바우 듣고 오셨습니다. 철없는 마리에 비해서 페르센은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살인 분발력도 있는 남자였나 네. 봐요. 알아서 거리를 두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였을 때 프랑스가 미국을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나 미국으로 떠난 지 4년 뒤에 또 다시 베르사유를 찾아옵니다.
참, 근데 4년 동안에도 이렇게 안 잊고 있나 봐. 잊을만 하면 찾아오나? 4년인데도.
옛날엔요.
참 대단하시네요.
한번 사랑하면 그냥 일생 갔어요.
아...
요즘에나 자꾸 바꾸지.
아니, 뭐, 그렇게 뭐 바꾼 것도 없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저를 혼내시고 그러시는지. 아유, 참. 아니, 근데 좀 잊을만 하면 찾아오고 잊을만 하면 좀 밀당의 고수층은 좀 많이 밀당이 너무 길어져서 그렇지. 이것도 하나의 밀당이네요.
글쎄 그렇다기보다도 네. 두 사람이 서로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봐야 돼요.
너무 사랑해서.
아,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다 루이 16세한테 딱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지금. 있었어요. 루이 16세는.
아 그래요? 근데 그냥 뒀어요?
네. 그냥 뒀어요.
진짜 팀이하다. 왜 그랬을까?
팀이해. 네, 우유부단하고 흐리멍텅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뭐 그냥 친구처럼 서로 좋아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아 그래요? 아니 그게 또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인이 한나라의 왕비가 다른 남자와 지금 좀 잘 지내고 사랑에 빠진 것 같이 보이고 이렇다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네 어떻게
일관성 있는데요?
당신 스타일이에요. 그럼 만나보세요. 이럴 남자는 없잖아요.
유신욱승 일관성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저 베르사유 장미. 를 읽어보면 네. 루이 16세는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루이 16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관심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세상에. 아, 사냥하고 그 다음에 이 저 목공일 뭔가 그 만드는 거 그거 두 개 그 두 가지에 미쳐 있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 나머지는 뭐 될 대로 되라.
와 진짜 희한한 네. 남자.
왕비가 뭐 누구 남자를 만나든 말든
새벽 5시에 들어오든 말든
오죽하면 1년 365일 네네. 중에 360일을 마리 앙뜨와네트가 새벽 5시에 들어왔는데도 잘 놀다 왔어요? 이럴 때는 거 아니에요?
둘이 잘 성격이 맞나? 뭐 이런 거 아니 네, 어떻게 희한해. 이런 희한한 남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애정 없이 결혼을 해서 그렇게 좀 다른 남자의 시선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정말 바람 피우긴 피운 거예요 페르센과
사실 학자들도 거기서 둘로 갈라집니다. 네. 이게 학자들도 네. 왕당파가 있고 또 공화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루이 16세와 마리 왕비를 조금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은 그냥 정신적인 사랑만 했다. 아. 페르센과 마리 앙뜨와네트 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왜냐하면 이 밤중에 페르센이 왕비의 침실에 머물렀다가 간 적이 네네. 여러 번 있다. 이때 자유분방했던 예, 예, 자유분방한 그 마리 앙뜨와네트가 네. 그냥 페르센을 보냈겠는가? 뭐 이런 의견이죠.
그렇군요.
갈라지는데 그 정확한 거는 사실 뭐 모르는 겁니다. 우리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어요.
그렇네요. 어쨌든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던데 이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았어.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 찾아올 수 있는 건지 안타깝네요.
근데 사랑이... 불륜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마리 앙뚜아네트 개인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좀 아깝 좀
예, 그러니까 좀 진짜 어린 나이에 정말 시집에 와서 시월드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 마감을 했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을까.
조금 위험한 발언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랑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나 타이밍은 결혼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위험한
경험담이신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죠. 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네. 어쨌든 이 페르세는 위기에 빠진 연인을 위해서 홀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마리 앙뚜아네트 곁에 혼자 남아 있었다는 거. 네. 자, 반디 사연 좀 소개해드리죠. 무엇을 외치고 싶으십니까? 이 임정님 일자리를 달라.
네, 일자리 좀 주십시오. 그리고 6674님 나의 채무요 언젠가는 마이너스에서 0으로 되돌리리라 하셨습니다.
네, 하정숙님께서 아들아 친구들하고만 놀지 말고 엄마에게도 얼굴 좀 보여달라 이러다가 아들 얼굴 잊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래, 좀 그래. 보여주시죠. 좀 자주 좀 보여주시죠. 네,
그리고 양은미님 월급을 올려달라 경제가 어렵다고 회사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월급을 올려달라 하셨습니다.
김유선님 따뜻해지는 날씨 얇아지는 옷 제발 내 살 좀 가져가달라.
살아 내 살들아. 그리고 예. 구창희님께서 감기야 물러가라 지난번 알았는데 또 지독하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지독해요. 임승현님 입금되고 감쪽같이 사라지는 월급들 월급을 돌려달라 어디 있니 월급 유유 하셨습니다.
아, 저 어디 갔니.
우재희님 저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 다니는 학생이자 취업준비생입니다. 꼭 취직하고 싶어요. 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꼭 뽑아주세요 하셨고요.
네 노영웅님 나에게 총명함을 달라. 요즘 봄이라 그런지 충곤증이 극에 달하네요. 총명탕이라도 한 사발 먹어야 할까 봐요. 그나마 고전읽기로 집중하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트뿅. 아유, 하셨습니다.
이기용님 내 청춘을 돌려받고 싶네요. 바삐 살다 보니 어느덧 내 나이 50중반 청춘은 썰물 따라 쓸러가 버렸어요. 세월님 시방 좀 멈춰주세요 하셨네요.
멈춰달라. 멈춰주세요.
자, 그럼 또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네. 프랑스 혁명의 수많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파리에서의 소요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런데 이 여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영화 레미제라블 뮤지컬이죠. 네. 에서처럼 청년들이 깃발을 들고 먼저 나선 게 아니라 여성들이, 아줌마들이 빵을 달라면서 뛰어나온 게 시작이었다고 그래요?
오, 여자들이 먼저 나왔다. 이건 정황상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요.
이 누군가 뒤에서 조종했다는 말도 있고요. 네.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이 손에 값비싼 반지를 끼고 있었던 귀족 여성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누군가 왕에 반대를 했던 귀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설도 있고요.
네.
어쨌든 파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이렇게 몰려나가면 경찰이나 군대가 여자들을 상대로 발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했던 것 같아요.
화가 난 시민들이 혁명을 위해서 베르사유로 몰려오던 그 순간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베르사유 궁전에는 점심때가 될 때까지 수천의 사람들이 행군해 오고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왕은 말에 안장을 얹고 무동숲으로 사냥을 떠났고 왕비는 아침 일찍 걸어서 트리아농에 가고 없었다. 조신들과 가까운 친구들은 이미 다 달아나버렸다.
국민의회에서는 매일처럼 배신적인 지겨운 요구만 하는데 베르사유에서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이야? 나는 모든 분노에 지쳤고 분쟁에 지쳤고 인간들에게 지쳤고 왕비 자리에도 지쳤어. 아, 좀 쉬었으면. 두세 시간만이라도 조용히 사람들로부터 정치로부터 벗어나 10월의 햇살이 나뭇잎을 구릿빛으로 물들이는 가을 정원에서 지내봤으면. 겨울이, 무서운 겨울이 오기 전에 화단에 핀 마지막 꽃을 가만히 따고 달기게 모이를 주고 작은 연못에 중국산 금붕어에게 먹이나 주었으면.
왕비는 동굴 속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 동굴이 전에 사랑의 동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때 시종이 손에 편지를 들고 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일어서서 다가갔다. 편지는 대신 생프리스트에게서 온 것이었다.
천박한 백성들이 베르사유로 진군해 오고 있으므로 왕비께서는 바삐 성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얼른 모자와 외투를 집어들고 그녀는 아름다운 날랜 걸음으로 발길을 서둘렀다. 어찌나 서둘러 걸었는지 작고 아름다운 그 성과 애써서 다듬어 놓은 그곳 풍경을 한 번도 뒤돌아보지 못했다. 이 부드러운 초원과 사랑의 신전과 가을의 연못이 있는 부드러운 언덕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 자신의 안식처인 트리아농을 일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궁정에 돌아왔을 때 귀족과 대신들은 정신을 완전히 잃은 채 흥분해 있었다. 파리로부터의 진군에 관한 불확실한 소식은 달려온 시종에 의해서 다시 확인되었다. 뒤늦은 다른 시종들은 도중에 여자들한테 붙잡히고 말았다. 그때 기사 한 사람이 거품을 흘리는 말을 탄 채 대리석 계단을 올라왔다. 페르센이었다. 위험을 느끼자 그는 재빨리 안장을 얹고 위험의 순간에도 왕비 곁에 있기 위하여 달려왔다. 왕도 드디어 회의에 나타났다. 샤티옹 문 근처 숲에 있는 왕을 찾아내 그의 최고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왕은 그날 저녁 일기에 형편없었던 사냥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았다.
사고로 중단되었음.
왕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절도를 잃었고 그의 시선은 여느 때처럼 머뭇거리기만 했다. 모두들 걱정스런 눈을 하고 당황한 채 서 있었다. 이제 반란군의 선두를 세브르 근처 다리에서 차단하기에도 너무 늦은 시각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두 시간 정도는 남아있었다. 결정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전하께서 직접 말을 타고 용기병과 프랑들의 연대의 선두에 나가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들을 무찌르시는 거지 어떻겠습니까? 전하의 출연만으로도 여자들이 후퇴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전하와 왕비 마마가 빨리 성을 떠나서 교활한 음모자들이 옥좌를 공격할 때 허탕을 치도록 랑부예로 피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항상 주저하기만 하는 루이는 이번에도 망설이기만 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수습하지 못한 채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그냥 그것을 맞아들였다. 왕비는 입술을 깨문 채 당황한 남자들 속에 서 있었다. 그들 중에 진짜 남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하, 폭력이 승리하고 말 거야. 왕궁에서는 피를 본 첫날부터 모두들 두려워만 하고 있어.
이 모든 혁명은 단지 일련의 공포의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가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인가. 궁정의 중정에는 의장마차가 곧 떠날 듯한 기세로 기다리고 있었고 한 시간 내고 왕실 일가는 대신들과 왕을 끝까지 보위하겠다고 맹세한 국민의회와 함께 랑부에로 가기로 했다. 그러나 왕은 출발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들은 자꾸만 재촉했다. 생프리스트가 특히 더 그랬다.
전하, 만일 내일 파리로 가신다면 왕관을 잃게 되실 것입니다.
왕은 여느 때처럼 아무런 생각도 없이 흔들리는 시계추처럼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점점 저녁이 되어갔다. 날씨마저 나빴다. 말들은 초조하게 몰려 서 있었고 마부들은 몇 시간 전부터 마차 문짝에 기대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회의는 계속되었다. 그때 수백 명이 떠드는 듯한 소리가 아비니드 파리에서 들려왔다. 벌써 그들이 도착하고 만 것이었다. 쏟아지는 비를 피하느라 머리 위에 블라우스를 뒤집어 쓴 수천의 무리가 밤의 어둠 속으로 중앙시장에 아마존 여족들이 몰려들었다. 혁명군의 선두가 이미 베르사유 앞에 와 닿았다. 너무 늦었다.
네, 낭독에 이어서 현지 프랑스 국가인 라 막세유 듣고 왔습니다.
네, 아, 답답해, 답답해. 루이 16세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결정 안 내리고 진짜.
내가 한 사이에 벌써 너무 늦었어요.
내가 대신 내려주고 싶어.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듣고 온 노래 말이에요.
네네.
이때 그 프랑스 혁명 시절부터 벌써 불렸던 그런 노래라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1792년에 프랑스 혁명의 이제 여파가 남아있을 때 프랑스 혁명군이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군대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루제 드 릴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고.
그렇군요.
하룻밤 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저기 남쪽의 마르세유에서 혁명을 하려고 파리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한 800km를 걸어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국가가 됐다고 그러죠.
네.
자, 어쨌든 루이 16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 말하자면 멘붕 상태입니다.
아무 이유 없어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요.
네.
가만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 그런데 더 안심한 건 그 와중에 지금 사냥 타령을 하고 있잖아요. 사고로 중단되었어.
그 일기. 아이고.
일기 쓰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초딩 일기보다 더 유치해. 초딩 때는 참 맛있었다. 뭐 참 재미났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사고로 중단되었음.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었던 왕이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네.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철없고 사치와 호화 속에서 놀기 좋아했던 모습과는 달리 조금 뭔가
이제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주름이 생기신 것 같아요. 왠지.
혁명을 기점으로
네네.
정말 이 후반부로 갈수록 마리 앙뚜아네트는 성숙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혁명이 이제 깊어졌을 때 사람은 불행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된다. 정말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아, 진작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읽고 계신 2주의 고전은 슈테판 치바이크의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에 읽고 계십니다.
네, 반디와 문자 사연이 또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나에게 쌀을 달라. 쌀 사야 하는데 마트도 가야 되고 요즘 외치고 있어요. 유미진님.
일단 사야 되는 것보다는 마트가 가기 싫으신 것 같죠?
귀찮으신 것 같아요. 네, 쌀을 달라가 아니라 쌀을 나한테 배달해달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나은님. 제가 요즘 외치고 싶은 건 바로 뱃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뱃살 좀 가져가라.
유산소를 네. 꾸준히 하십시오.
네. 9104님. 동생을 낳아주세요. 동생을 낳아달라. 6살 난 아들의 외침입니다. 아들. 여동생 둘로 만족해 하셨어요.
둘이나 있는데,
둘이나 있는데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동생이 있는데.
5079님 제발 봄놀이 좀 가자. 꽃이 사방에 예쁜데 주말마다 방콕이 뭐냐. 콧바람 좀 쐬자.
쐬자.
남부지방이신 것 같아요. 아직 서울은 봐요. 꽃이 만발하진 않았는데.
개나리만 조금씩 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지영님. 원두 수제 커피를 즐기는데 요즘 임신 중이라 커피를 금하고 있는데 신랑이 커피 마시면 얼마나 마시고 싶은지요. 빨리 향 좋은 원두 커피 마시고 싶네요. 커피야 기다려줘 하셨습니다.
더치 커피를 마시면
무카페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조금씩
한번 마셔보세요.
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하승성님께서 전세값 올리지 좀 말아달라 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네요. 이번 달이 계약 기간 끝인데 전세값 올려달라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박명숙님 이게 이력서 쓰다 지칠 무렵 취업에 성공한 우리 아들에게 야간 근무야 떠나거라 하셨고요.
떠나거라. 예 그리고 7194님 돈을 주던가 물가 좀 내려주세요. 마트에서 생필품 사기도 무서워요 하셨습니다.
네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안수정님 나에게 하루를 더 달라. 여기는 고흥 녹동의 한 중학교입니다. 수업 준비에 업무 처리에 학부모 상담에 거기다가 영어 공부까지 해야 하는데 하루가 모자라네요. 신학기 학교는 정말 바빠요 하셨습니다.
최재양님 우리 가정에 건강과 화목을 하셨습니다.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루이 16세는 제3신문의 평민들로 구성된 국민의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러자 1789년 6월 20일 제3신문의 평민의원들이 베르사유 궁전의 한 곳 이곳에 모여 헌법 제정을 목적으로 국민의회의 해산을 거부했는데요. 이곳에서의 서약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죠. 이곳은 어딜까요?
1번 아이스링크, 2번 테니스코트.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0일이라는 걸 잘 기억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르사유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도 그 밤이 마지막이랄 걸 예상을 못했는데 날이 밝자 왕과 왕비를 파리로 데리고 가려고 외치는 군중의 외침 점점 커집니다.
왕을 파리로! 왕을 파리로!
왕을 파리로!
위협적인 목소리에 유리창이 흔들릴 지경이었다. 낡은 궁의 벽에 걸린 왕실. 선조들의 초상화가 놀라움에 떨고 있었다. 이 명령과 같은 절규를 듣고 왕은 라파에트를 질문하듯 쳐다보았다.
항복을 해야 할까?
이미 항복 상태까지 온 것은 아닐까? 라파에트는 눈을 내리감았다. 그는 어제부터 백성의 신인 왕이 신의 자리에서 이미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고 있었다. 광포한 군중의 위협을 무마하고 승리에 굶주린 자들에게 한 조각의 빵이라도 던져주기 위해서 왕은 발코니에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사태를 받아들인 남자가 나타나자 군중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군중은 승리를 감지할 때마다 왕에게 환호를 보냈다. 지배자가 왕관도 쓰지 않은 맨머리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이는데도 환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천성이 점액질이며 명예에 전혀 예민하지 않은 이 남자에게는 도덕적인 순환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만약 그의 비굴한 태도에 백성들의 마음이 누그러졌다면 그는 아마 한 시간쯤 있다가 다시 말을 타고 그 전날 사고 때문에 망친 사냥을 하러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런 승리에는 이제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의 취해서 더 뜨겁게 더 강렬한 포도주를 마시려고 했다.
거만하고 냉정하고 뻔뻔스럽고 굽힐 줄 모르는 오스트리아 여판네 왕비도 나와야 한다. 거만한 왕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멍에 쓰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난폭해졌다. 발구르는 소리도 더욱 시끄러워졌다.
왕비 나와!
분노로 창백해진 마리 앙투아네트는 입술만 깨물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를 걸을 수 없고 창백하게 만드는 것은 조준된 소총이나 돌멩이 또는 비방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누구 앞에 서고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보지 않은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단단한 자만심이었다. 모두들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창문이 흔들리고 금방 돌멩이가 쏟아질 것만 같자 라파헤트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마마, 백성들을 무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않겠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두 아이를, 한 아이는 오른손에 한 아이는 왼손에 잡았다. 꼿꼿이 머리를 쳐들고 입술을 꼭 다문 채 그녀는 발코니로 나갔다. 자비를 바라면서 간청하는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죽으려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싸움터로 가는 군인 같았다. 그녀는 나가기는 했지만 몸을 굽히지는 않았다. 이런 꼿꼿한 태도가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두 힘은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 왕비의 힘과 백성의 힘이 불꽃을 튀겼다. 그 긴장감은 어찌나 팽팽한지 1분 동안 넓은 광장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그 정적이 어떻게 지나갈지 축축할 수가 없었다. 분노의 함성이 터질지, 총이 발포될지, 돌멩이 세례가 쏟아질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냉정을 잃지 않는 라파예트가 왕비 옆에 나타나 기사처럼 몸을 굽히고 손에 키스를 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제스처가 긴장을 풀게 한 것이다.
왕비 만세!
왕비 만세!
최고!
수천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퍼졌다. 왕의 나약한 태도에 광란이 되었던 바로 그 백성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억지 미소도 비겁한 인사도 하지 않는 여자의 완강한 고집에 똑같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발코니에서 방으로 되돌아오자 그녀는 마담 네케르에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왕과 나를 파리로 데려갈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쓴 온기를 찾아볼 수 없는 마차가 어둡고 아무도 지키지 않는 성에 도착했다. 루이 14세 이후 150년 동안 옛 왕궁이었던 튤르리 궁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 방은 낡고 가구는 쓸 수 없을 정도였다. 침대와 이불이 부족했고 문은 잘 닫히지 않았으며 깨진 유리창으로는 찬바람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급히 촛불을 밝히고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과도 같은 신세가 된 왕실 일가를 위해서 잠자리를 마련했다.
엄마, 여긴 모든 게 끔찍해요.
얘야, 루이 14세께서 여기에 사셨는데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으셨단다. 우리는 그분보다도 까다롭게 굴어선 안 돼.
그러나 루이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불편한 잠자리에 들었다.
사람이란 아무 데서고 묵을 수 있어. 난 괜찮아.
내 의사로 선택하지 않은 이 집은 감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굴한 방법으로 끌고 왔는가도 잊을 수 없어.
마리 앙투아네트의 예감이 맞았죠. 군중들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일가를 파리로 압송해서 흉가 같은 튤르리 궁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루이 16세
어떡할 거예요, 진짜
하이킥 드로키 니킥으로 한 대 매기고 싶어요. 진짜 너무
대단하시잖아요. 일관성 너무
일관성.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분 잠이 어떻게 와 이 상황에.
그 루이 16세는 튤르리 궁에 오는 그 과정 자체를 그렇게 굴욕적이라고 생각
상황 판단을 못한 거고요. 상황 판단 못하신 거고 굉장히 하루 동안 또 힘드시고 사냥도 못하셨으니까 얼마나 또
스트레스 심심하시겠어요. 받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자야지 뭐.
어차피 이분은 왕이 참 적성에 안 맞는다.
안 맞아, 안 맞아.
직업을 지금 잘못 선택한 거야.
그냥 평범한 지금. 남자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범하면 진짜 행복 지수 더 높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이고 참. 남편으로서는 아내한테 그렇게 큰 애정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도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분은 혼자 살고 직업도 다른 거 선택했었어야 돼.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루이 16세는 네. 상황이 그저 조금 나빠졌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히려 네. 혁명이 일어난 뒤에 외국에 자신들의 상황을 몰래 알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웃나라의 군대를 불러서 혁명군과 맞서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죠.
아 네. 그렇군요.
그 이후에 감옥에 갇히지만 자 산 넘어 산이고 네. 내일지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마음이
조금 내일 좀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해피엔딩은 아닐 거는 예상하고 있었지만서도
요 결말 내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미리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요. 아 깨닫지 못하는 그 못하고 지나온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웠을까.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이 그런 들죠.
네. 오늘 저 강남의 장미 베르사유의 장미가 아니라 강남의 장미 한미리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3월 27일 목요일 제목 추락해도 날개가 없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의 한없는 추락에 날개는 없었다. 베르사유의 트리아농성을 오가며 호화와 절정을 달렸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하루아침에 흉과 같은 튤르리궁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한 것 이상으로 죄를 덮어쓴 것도 많은데 그 억울한 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래도 마리 앙뚜아네트가 정말 대단한 건 끝까지 당당했다는 거다. 재판에서도 신문에서도 거짓말은 안 하고 그것이 비록 수치스러운 진실이었다고 해도 진실을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한다. 아, 그게 마리 앙뚜아네트구나. 타고난 왕비의 카리스마구나. 부끄럽다고 숨기지 않고 더욱더 당당했던 마리 앙뚜아네트. 그 당당함은 그만큼 강했던 자존심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부끄럽고 창피한 것조차 몰랐던 뻔뻔함에서 온 거였을까? 어린 시절 엄마 말처럼 책 좀 많이 읽고 교양을 많이 많이 쌓았더라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역사의 오점이 아니라 위대한 왕비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충분히 그럴 만한 인물이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 마리 널 보는 내내 마음이 복잡하다. 한심하다가 막 부럽다가 막 안쓰럽다가 그러다가 밉기도 하고 또 불쌍해지고 그래서 역사가 너를 놓지 못하는 것 같다.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드립니다.
청미래에서 2주의 고전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노래하는 샤일록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국민의회의 해산을 거부한 곳은 베르사유의 테니스 코트였죠. 테니스 코트. 아. 그래서 이때의 선언을 테니스 코트 선언이라고 한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네, 선물 받으실 분은
좀 읽어드릴까요?
네, 좀 읽어드릴게요.
자, 퀴즈 당첨자 분들 읽어드릴게요. 사연 차수진님 오랜만에 왔는데도 답을 알겠어요. 흐흐. 2번 테니스 코트요 하셨고
맞춰주셨네요. 그리고 이성란님 2번 테니스 코트요 하셨습니다.
오안나님 집에 다 왔는데 고전일기 너무 재미있어서 차에서 내리질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분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8311님 2번 테니스 코트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2427님 테니스 코트입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들게 이루게 됐는지를 알게 되네요 하셨고요.
네. 그리고 6176님 2번 긴장감이 고조되는 오늘의 이야기 따뜻한 봄볕 밑에서 들으니까 재밌는데 안타깝기도 하네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당첨자분들은 차수진, 이성란, 오한나님 그리고 문자로 83111-2427-6176님입니다.
네. 저희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